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군이 어제 모술 서부 지역으로 진격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로부터 마을 두 곳을 추가 탈환했습니다. 이라크군 지휘관들과 목격자들은 미국 주도 공군력의 지원을 받은 이라크군이 마을을 탈환했으며 현재 티그리스 강을 연결하는 다리들의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군이 마을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내 쿠르드 현지 언론들은 전투지역을 탈출하는 민간인들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모술 동부지역 내 난민수용소로 이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은 지난 주말 모술 주민들이 심각한 식량과 연료, 의료 공급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시리아 휴전회담은 유엔이 중재하는 제네바 평화협상에 시동을 거는 데 도움이 됐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기자들에게 지난달 아스타나 평화회담을 통해 가장 중요한 휴전 통제 장치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이는 제네바 협상이 재개되도록 한 기초라고 강조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수도 아나스타에서 지난 1월 열린 회담에서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동맹인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아사드 대통령의 반대편인 터키는 반군과 시리아 정부 간 불안한 휴전을 재확인했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 대한 탐사 재개를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필리핀 에너지 장관이 밝혔습니다. 알폰소 쿠시 필리핀 에너지 장관은 오늘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탐사를 재개하기에 적절한 시점인지를 검토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쿠시 장관은 그러나 모든 탐사 활동은 중국과의 협의를 담당하고 있는 필리핀 외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에 매장된 천연자원의 종류와 규모, 에너지 수급 전망 등을 조사한 뒤 이를 토대로 중국과 공동 탐사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의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오늘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양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미중 무역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과 동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안보 긴장 상황 속에 미국을 처음 방문하는 중국 고위 관리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양 의원이 오늘과 내일 미국 고위 관리들과의 회담에서 양국 관계와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고위 외교정책 자문관으로 외교부장과 주미대사를 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활동을 비난하는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저지에 중국이 너무 소극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국무부와 환경보호청 등의 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백악관이 오늘 정부기관들에 보내는 제안서에서 연방예산 지출안에 대한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군사력 증대를 공약했으며 지난 24일 연설에서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력 증강을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공화당 소속인 폴라이언 하원의장과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를 면담하며 내일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미국 내 주지사들과 만나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한 건강보험 개혁제도 폐지와 대체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전국주지사협회 연례총회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정비에 관한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의 제안을 놓고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주지사들의 제안은 의회에 메디케이드를 각 주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꿔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당국은 피살된 인물의 신원이 김정남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 북한의 책임성과 인권 문제를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국의 민간 전문가들과 북한 당국자들 간 비공식 대화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이유로 북한 당국자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 차차 흐려져 저녁부터 북부지방에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6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는 0도에서 1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당국은 김 씨의 신원 확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살해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는 암살에 사용된 독극물 VX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김정남 씨의 신원은 김철이란 이름의 46세 남성입니다. 지난 13일 피살 당시 김정남 씨가 김철이란 이름이 기재된 여권을 소지해 여전히 공식적인 신원이 김철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말레이시아 당국은 피살된 김철의 실제 신원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란 점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김정남 씨와 혈연관계에 있는 친족의 DNA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수라마니암 사타시밤 말레이시아 보건부 장관은 2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Of course, the best will be to have the next of kin, blood-related kin, where we can do DNA profiling, comparative profiling.
보건부가 안고 있는 또 다른 과제는 시신의 신원 확인이며 최선의 방법은 가까운 친족의 DNA를 확보하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수라마니암 장관은 이를 위해 말레이시아 경찰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김정남 씨의 자녀인 김한솔과 김솔이 남매 중 한 명이 말레이시아에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들의 입국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 경찰이 직접 이들 남매가 살고 있는 마카오에서 DNA 샘플 채취 등을 한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지만 경찰은 이런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DNA 확보가 어렵다면 김정남 씨의 과거 의료 기록을 시신과 대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르 히샴 압둘라 말레이 보건부 국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의료 기록에 대한 접근이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수라마니암 장관은 기자들에게 김정남 씨가 BX 중독 직후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매우 고통스럽게 사망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정남 씨에게 사용된 BX의 양이 치사량 10mg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심장은 물론 폐를 포함한 모든 장기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남 씨를 이송한 구급대원 등도 BX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계기관과 연계해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BX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 말레이시아 경찰은 26일 관련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일반 공항 이용객들의 BX 감염을 우려해 김정남 씨가 습격을 당한 항공사 자동 체크인 기계와 용의자들의 도주 경로 일대에서 대대적인 검사를 실시했었습니다. 현지에서 발행되는 뉴 스트레이츠 타임스 신문은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 말레이시아 경찰이 지난 23일 북한 국적 용의자들이 머물던 쿠알라룸푸르 내 콘도를 수색해 화학물질 표본을 확보했지만 BX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들의 BX 반입 방법을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말레이시아 내에서 BX를 제조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지 언론들은 27일 김정남 씨 피살 사건 용의자로 경찰에 체포된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가 사건 전날 찍은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동영상에서 아이샤는 친구들과 함께 등장하며 한 친구가 아이샤에게 빅스타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마치 다음 날에 있을 방송 촬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돼 실제 아이샤가 암살인지 모르고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이샤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방송 쇼 프로그램을 위한 장난으로 인식해 이번 일에 가담했으며 공격에 사용된 물질도 독극물이 아닌 베이비 오일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이샤가 예행 연습을 했고 독극물의 독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관련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살해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신경성 독가스의 일종인 VX가 나왔습니다. VX는 화학무기로 쓰이는 맹독성 물질입니다. VX의 성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VX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물질로 지난 1950년대 제초제로 개발됐지만 영국 육군이 처음으로 화학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연구를 통해 VX의 치명적인 독성이 알려지자 냉전 시기 영국과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몇몇 나라가 화학무기로 개발한 VX를 대량으로 비축한 바 있습니다. VX는 포탄이나 지뢰에 넣어 살포하거나 항공기에서 뿌리는 형식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독성이 강한 VX는 호박색으로 서서히 증발하고 냄새와 맛이 없는 것이 특징이로 실온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며 치사량은 흡입 시 50mg, 피부 접촉 시에는 10mg입니다. VX가 사람 몸에 들어가면 콧물, 침, 눈물, 다한, 호흡 곤란,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이후 숨쉬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김정남 씨 살해 혐의로 말레이시아 경찰에 체포된 여성들은 손에 VX를 묻혀 이를 김 씨의 얼굴에 문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X는 지난 1994년 일본의 사이비 종교 조직인 옴 진리교가 도쿄 지하철역에 살포한 살인가스보다 100배 이상 강력한 독성을 가졌습니다. 당시 테러로 12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경작용제 VX가 실제로 사용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1980년대 이란과 이라크 간 전쟁에서 이라크 측이 VX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1988년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거주 지역에 VX를 살포해 수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VX로 만든 화학무기로 이처럼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자 유엔은 1993년 화학무기 금지 협약을 마련해 100g이 넘는 VX를 생산하거나 비축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많은 나라가 그동안 비축해 놓았던 VX를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화학무기 금지 협정의 당사국이 아니며 여전히 VX를 대량으로 비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김정남 씨 독사를 북한 당국이 주도한 국가 테러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빙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독살 사건을 북한의 국가보위성과 외무성 등 북한 당국이 주도한 국가 테러 사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전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설명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암살 가담자들을 공무여권 소지자로 발표하고 있지만 국정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들 소속은 보위성 4명, 외무성 2명, 기타 고려항공, 내각 직속 신광무역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 구성으로 보아 김정은에 의해 조직적으로 전개된 국가 테러임이 명백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정남의 피살 소식은 북한 내부에서 어느 정도 함구돼 있으나 해외 요원과 일부 간부 사이에 점차 확산되는 추세라고 국정원은 보고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서는 김정남의 존재를 처음 알아서 충격이라는 반응에서부터 최고 존엄이 단 몇백 달러에 암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얘기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 동향과 관련해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장인 풍계리 2번 갱도는 동절기인데도 유지관리가 지속되고 있고 3번 갱도는 준비 완료된 상태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해 북한이 영변 원자로에서 약 10kg의 플루토늄을 생산했으며 올해 말부터 추가 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 국가보위성 부상급 등 간부 5명 이상이 고사총으로 총살됐고 김원홍 보위상은 현재 연금 상태인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이 같은 처형에는 보위성이 노동당 간부들을 고문하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허위 보고한 것을 당 조직 지도부가 김 위원장에게 보고한 것이 발단이 됐다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군축회 그리고 미 한일 3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 회동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회의에서 신경작용제 VX에 의한 김정남 암살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룰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34차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정권의 책임성과 면책 불가 원칙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윤 장관은 특히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을 반인권적 범죄 차원에서 거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에 이어 28일엔 스위스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도 참석해 북한의 화학무기 위협을 적극 쟁점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윤 장관은 지난 26일 제네바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남 피살 사건은 국제법상 금지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라며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는 국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북한의 화학무기 실체와 사용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국제사회에서의 공론화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화학무기의 이제 어떤 실체가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국제법적으로 금지된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 그것을 실제로 이제 사용한 걸 보여준 거니까 보유하고 그것을 사용할 가능성을 뭐 증명했기 때문에 아주 대단히 이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당초 이들 회의엔 안총기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김정남 암살에 화학무기인 맹독성 신경작용제 VX가 사용된 점이 드러나면서 윤 장관이 직접 참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같은 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미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위협과 함께 김정남 암살로 부각된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미한일 수석대표 협의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회의엔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홍균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그리고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이 참석합니다. 김홍균 본부장은 26일 미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협의에선 김정남 독극물 피살 사건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갈지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최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발사와 김정남 암살 등의 상황에서 미한일 3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 협의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23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최근 한반도 정세 및 향후 북한의 다양한 책동 가능성에 대한 한미일 3국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안보리 결의 및 한미일 3국 독자 제재에 충실한 이행을 포함하여 북한을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조 대변인은 이번 협의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미한일 3국의 강력한 메시지가 발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망명정부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탈북자 단체가
말레이시아에서 최근 암살된 김정남 씨와 세 차례 접촉했었다고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답변은 얻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탈북자 단체인 국제탈북민연대 김주일 사무총장은 2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남 씨에게 세 차례 망명정부 수립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망명정부로서 인정받고 또 망명정부로서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북한 정권도 타격이 되는 그런 아이콘 중에 누가 있을까라고 우리들 단체장들 속에서 이야기를 많이 오고 갔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김천기 씨하고 김정남 씨였어요.
김 사무총장은 싱가포르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관련 정보를 제공해줘서 김정남 씨를 접촉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남 씨와 세 차례에 걸친 접촉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대답을 듣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접촉을 했을 때도 또 코멘트를 했고 두 번째 접촉을 했을 때는 약간 뭐 자기 북한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약간의 반응을 보였고 세 번째 접촉을 했을 때 정말 진짜 나는 북한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예. 그래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원한다. 북한의 권력이 세습되는 것도 자기는 원치 않는다. 이런 식의 조금 구체적인 반응을 보여왔다가 이번에 난리 난 거죠.
김 사무총장은 김정남 씨와의 마지막 접촉이 지난해 6월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사무총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복 동생인 김평일 체코 주재 북한 대사와도 접촉을 시도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평일 씨는 2015년 9월인가 8월부터 평양 들어가서 작년 10월 초에 나왔어요. 10월 말쯤에 저희가 어렵사리 그 체코에 있는 분을 통해서 접촉을 메시지를 접촉을 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노 코멘트를 하다 보니까 답변을 얻지 못했죠.
김 사무총장은 지난 2013년 국제탈북민연대가 출범한 이후 북한 망명정부 구성을 추진해왔다며 국제탈북민연대 소속 해외단체와 한국 내 탈북자단체 대표들이 오는 4월 서울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이번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국의 민간 전문가들과 북한 당국자들 간 비공식 대화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최근 잇따른 도발 행위를 이유로 북한 당국자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 열릴 예정이던 미국과 북한의 비공식 대화가 무산됐다고 미국의 유력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타임즈 신문 등은 트럼프 행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오는 3월 1일과 2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북 간 비공식 대화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려던 북한 당국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른바 1.5 트랙 대화로 알려진 이번 행사에는 최선희 외무성 미국 국장을 포함한 북한 정부 당국자 6명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는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 특사와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 차관보, 빅터 차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보좌관 등이 참석할 계획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암살 사건에 대한 북한 정권의 개입 의혹이 미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 이유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신문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24일 오전까지만 해도 북한 대표단에 대한 비자 발급을 행사 주최 측인 미국 외교정책위원회에 통보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다시 비자 거부를 통보했다며 국무부의 고위층이 비자 발급을 취소토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개별적인 비자 발급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국 측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이 신문에 공공장소에서 DX신경작용제를 사용하는 것은 테러 행위라고 말해 국무부의 이번 결정이 김정남 씨 암살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빅터 차 석좌는 또 이번 일로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의 민간 전문가들과 북한 당국자들의 1.5 트랙 비공식 대화에 대해 정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공식 대화에 부정적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중국과 신속히 대북 압박 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전직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찬 중국과 북핵 문제 해결을 논의할 적기라는 것입니다. 백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라고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This is a moment of opportunity on North Korea. When the Chinese are willing to publicly say they are cutting off coal.
와일더 전 보좌관은 24일 미국 정책연구기관 한미연구소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는 미국이 수년간 중국으로부터 얻어내지 못했던 중대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과 국가안보회의를 거친 중국 전문가 와일더 전 보좌관은 이런 상황을 이용하려면 매우 능숙한 외교가 필요하다며 중국의 목적은 미국을 조건 없이 대북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한반도 평화조약과 비핵화를 동시에 논의토록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aking advantage of this will mean some very deft diplomacy. As you know, what the Chinese are trying to get us to do is to go back to the negotiation.
와일더 전 보좌관은 이런 목표가 실현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멈추고 되돌리기 위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중국과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젊은이로 지칭하면서 그가 중국과의 창구인 고모부 장성택을 죽이고 이제 김정남 암살까지 저질러 중국을 난처하게 만들었다며 중국은 북한과 갈 때까지 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기회의 순간을 이해해 이를 붙들기 위해 신속히 움직이고 북한을 실제로 압박하기 위해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 파악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a moment of opportunity and I hope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understands and is moving quickly.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마이클 오헨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 위협에 대한 미국, 한국, 일본의 우려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문제가 현 상황에 이르게 된 데는 북한을 제대로 압박하지 않은 중국의 일부 책임이 있다며 미국과 한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중국에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So it's partly China's fault that we are where we are. And therefore, I think we should be unapologetic.
오웬론 연구원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닌 만큼 이를 미중관계 협상 카드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 영문판이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는 논평을 실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조처를 비난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의 비판이 중국의 유엔 결의 준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제목의 논평을 실었습니다. 이 논평은 북한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흔들리지 않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3일 명색이 대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춘다는 내용의 개인 논평을 게재했습니다. 이 논평은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중단한 것을 겨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글로벌 타임스는 북한의 도발적 언사에 응대할 필요가 없다며 북한이 무슨 반응을 보이든 유엔 결의를 완전하게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논평은 이어 북한에게는 중국과의 우호 관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냉전 시기 소련과는 달리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에 맞설 힘이 없으며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절대로 북한에 좋을 것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 도발적 언사로 중국을 미국 편으로 돌려세우는 것보다 중국이 유엔 제재를 지키는 것이 평양에 훨씬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북한에 훨씬 손해라는 것입니다. 논평은 결론적으로 북한과 중국이 좋은 이웃으로 지낼 것이라며 북한이 합리적인 자세를 보여 두 나라 관계를 회복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의 경상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글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북한과 중국이 우방국으로 앞으로 더 건설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또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일관된 입장에 따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올해 안에 배치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하고 내일 부지 교환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실은 27일 성주 골프장 측이 이사회를 열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교환 계획을 승인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에 따라 사드 배치를 위한 성주 골프장 측과의 부지 교환 계약이 이르면 28일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기자 설명회에서 연내 사드 배치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부지 공여 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한미 간의 협의가 또 진행이 돼야 됩니다. 금년 중에 배치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방부는 정식 부지 교환 계약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의 공여 절차에 따라 미국 측에 부지를 공유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관련 설계와 시설 공사 등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부지 공여 절차가 진행되면 그 과정에서 미한 간 협의가 또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부지 교환 계획이 체결되면 성주골프장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경계도 표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와 롯데가 28일 최종 부지 교환 계약을 하면 오는 5월에서 7월 사이에 사드 배치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서 운용 중인 사드 포대 4개 가운데 1개 포대를 성주 포대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와 성주 골프장 소유주인 롯데는 지난해 11월 성주 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군용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방부는 당초 지난달까지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중국 측의 거센 반발로 롯데 측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환경 영향평가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 업체는 본격적인 환경 영향평가에 앞서 필요한 작업을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드가 들어설 성주 골프장은 전기와 수도, 진입로 등 기반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 새로 지어야 할 시설이 많지 않다는 게 한국군의 판단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반대 단체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한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중국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중국에 대해서도 외교적 설득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성주 골프장의 부지 교환과 관련해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34차 정기이사회가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됩니다. 유럽연합은 올해도 일본과 함께 북한 인권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27일 유엔 인권이사회 34차 정기이사회가 시작됩니다. 다음 달 24일까지 4주일 동안 전 세계 인권침해와 유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이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제네바 주재 유럽연합대표부는 24일 이번 이사회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북한 인권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심각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분명하고 강력한 결의안을 일본과 공동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독립 전문가 그룹의 보고서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 인권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전문가 그룹은 보고서에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면서 특별 국제법정의 설립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새로운 북한 인권 결의안은 이번 이사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4일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은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I'm hoping that the Human Rights Council will take steps to bring
유엔 인권이사회가 특히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토마스 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다음 달 13일 각국 정부 대표들과의 상호 대화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번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보고서를 중심으로 북한인권 상황과 해결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 작업과 함께 교류와 대화를 추구하는 양면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 그룹의 보고서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번 회의에서 퀸타나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매년 3월과 6월, 9월 세 차례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중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석탄 수출이 왜 문제가 됐는지, 중국이 왜 수입을 중단했는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석탄 수출이 대북 제재 현안으로 떠오른 건 지난 2016년 1월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유엔 안보리는 핵 개발을 막기 위해 북한의 돈줄을 차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석탄은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으로 이를 통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석탄 수출 규제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이 조치가 북한 주민들의 민생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절충 끝에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되 민생 목적의 석탄 수출은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을 담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5가 3월 2일 채택됐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received 15 votes in favor.
대북 제재 결의 22705가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는 당시 안보리 의장국인 앙골라의 이스마일 마르틴스 유엔 대사의 발표입니다. 전문가들은 일찌감치 민생용 석탄 수출을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석탄이 민생용으로 쓰일지 군사용으로 쓰일지 그 진위 여부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원연구소 최경수 소장입니다.
북한으로서는 뭐 철강석이랄지 이 석탄이랄지 제조품목은 가능한 민생용으로 위장해서 계속해서 중국의 수요가 있는 한 수출은 계속할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기업들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민생용으로 위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그걸 막으려고 하진 않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전문가들의 이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주춤하던 북한의 석탄 수출은 하반기대로 크게 늘어 전년도보다 오히려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지난해 9월 또다시 5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러자 유엔 안보리 논의에서 또다시 북한의 석탄 수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문제가 된 민생용 석탄 예외 조항의 허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은 지난해 10월 발언에서 민생용 석탄이 대북 제재의 허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Discussing how to deal with the livelihood loophole that's in the last resolution.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제재가 북한 내 민생과 인도적 수요를 해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은 이 문제를 놓고 83일간의 절충 끝에 지난해 11월 30일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결의안 채택 직후 성명을 통해 새 결의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윤병세 외교부 장관입니다.
근본 결의는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북한에 대해 결의 2275와 함께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비군사적 제재를 부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적인 조치이다.
새 제재에 따르면 북한이 수출할 수 있는 석탄은 연간 4억 87만 달러 또는 750만 톤까지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어 중국 상무부는 지난 18일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의 가오후청 상무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산 석탄 수입량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가 정한 2017년 상한 기준에 근접해 수입을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2321호 결의 집행과 국제 의무 이행 관련 법률 규정의 근거에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석탄은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으로 북한은 지난해 석탄 수출로 미화 11억 4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따라서 석탄 수출이 중단되면 북한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한국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입니다.
북한의 외확보에 큰 차질이 생기는 거고 수출이 절반으로 반토막이 나는 거고 또 석탄 자체 산업이 침체됨으로써 북한의 다른 산업에도 큰 영향이 있을 거다.
석탄 수출 중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자금에도 상당한 주름살을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석탄 수출과 해외 노동자 파견 그리고 개성공단 등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벌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외화로 김정은 위원장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한편 사치품을 구입해 당 간부와 군 장성에게 하사하는 등 통치 자금으로 사용해왔습니다. 한편 북한은 중국의 석탄 수입 중단 조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중국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개인 논평을 통해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채 주변 나라가 유엔 제재 결의를 구실로 인민생활 향상과 관련된 대외 무역을 완전히 막아치우는 비인도적 조치를 서슴없이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을 북한 인권의 날로 정해 거리 캠페인을 벌이는 탈북 청년 단체가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인권 개선 단체 나우에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서울역 광장,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나우 청년들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는 구호와 팻말을 들고 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북한 인권에 관심 가져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훌륭한 일 하시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든가 북한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런 걸 나서야 돼요.
네.
북한의 열악한 인권 현실에 대해 서울역을 지나가던 시민들, 잠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이념이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북한 인권 개선 거리 캠페인을 지나가다 보게 됐다면서 이런 캠페인이 더 많이 열려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시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민은 알지만 동포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많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핍박받고 강제 수용소인지 뭐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침묵을 지켰어요. 우리가 참 부끄러워요.
북한의 인권은 정말로 심각해요. 사람은 대접을 받아야 되니까 음식 같은 것도 많이 못 먹어서 말라있는 친구 되게 많잖아요.
같은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도 있는 거를 같은 동포고 같은 한민족인데 등한시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의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활동이 대단히 미흡합니다. 북한에 대한 인권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에서도 하루빨리 우리 자유대한민국과 같이 그 하고 싶은 일하고 인권을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 단체 나우에서는 지금까지 탈북민 지원과 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거리 캠페인은 단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나우 홍보팀장 김건우 씨입니다.
저희가 하는 취지는 북한에서 탈출하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북한에 남아 있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좌시할 수 없어가지고 2010년부터 매주 토요일 날을 북한 인권의 날로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정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넷째 주 토요일 날에 이제 나와서 이제 캠페인을 하게 됐어요.
김건우 씨 역시 북한이 고향인 탈북자 출신입니다. 11살 되던 해 한국으로 왔는데요. 어린 시절 북한에 있으면서 겪었던 인권 침해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뭐 어떤 지방에 가는 것조차도 이제 통행증이 있어야 가고 이제 인권 탄압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당장 자기 처와 자식이 굶어 죽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이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더 심각한 거는 아이들이 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고 땔감이 없고 하다 보니까 산에 올라가서 이제 나무를 다 해서 뭐 시장에 몰래 판다거나 저도 같은 북한 사람이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좀 슬프고 이해가 안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한편 이 거리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모두 자원봉사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공개 처형이 일상화되고 또 자신과 비슷한 또래가 학교가 아닌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랍다면서 거리를 지나는 많은 시민들이 이런 사실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살 김다윤 학생 그리고 대학생 김민혁 씨입니다.
북한의 인권적인 인권 유린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유감스럽습니다. 이 캠페인이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시민들은 그냥 지나치는 듯 해도 관심 가져주는 시민이 간혹가다 한 명씩 있어서 그럴 때마다 좀 뿌듯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북한 시민들에 대한 인권 문제를 많이 잘 알고 있는 국민이 없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북한 시민들에 대한 관심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거리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학생들은 자기 키의 절반 정도 되는 큰 팻말을 하나씩 들고 서 있었습니다. 모두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전달하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북한 인권개선단체 나우의 김동혁 사무국장입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저기 뭐 북한의 외교관이라든가 요즘 최근에도 이제 김정남 암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로 자꾸 이제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외교관들이 일하기 참 힘들 테니까 정은이가 자꾸 사고 쳐서 외교관 일 못 해먹겠다고 전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적는다든가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하고 싶지만 못했었던 말들을 우리가 대신해서 해주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힘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한민국 국민들과 이제 전 세계 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그 개선을 위해서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리 캠페인에 참여한 청년들은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비선 실세에 의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특별검사의 수사도 이제 막바지로 향해가는 분위기군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의 마지막 변론이 1시간 20분여 전에 끝이 났습니다. 특별검사팀은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수사기한 연장 불허 결정으로 박근혜 최순실 사태 관련 수사를 내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상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1시간여 전에 최종 변론이 끝이 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8시 30분을 지나서 한국 시각으로 8시 30분을 지나서 탄핵 심판 변론 종결 선언이 나왔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앞으로 최종 선고기일을 지정해 통보하겠다고 말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예단 없는 올바른 결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최종 변론에는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박 대통령은 결국 출석하지 않았군요.
네. 박 대통령은 최후 진술로 직접 쓴 의견서를 대신했습니다. 출석했을 경우 헌재 재판관과 국회 측에 송고 질문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대통령의 불출석 결정은 어젯밤 늦게 전해졌고요. 오늘 마지막 변론은 1시간 20분가량 이어진 국회 측 변론 뒤에 대통령 측 대리인단 측이 한 4시간 50분 정도 넘게 변론을 했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주변은 이른 시각부터 탄핵 찬반 단체들이 자리를 잡아서 긴장감을 높였고요. 또 양측이 격앙된 목소리로 대치 상황을 벌이면서 경찰이 나서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 측의 자세한 최종 변론도 정리를 좀 해볼까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국회 소추위원단은 대통령은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중대하고 광범위한 법률을 위반했고 국민이 정치적 신임을 거둬들였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최순실 씨 등 비선 조직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법치, 국가원칙 위반, 또 대통령 권한 남용,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각종 형사법 위반, 언론 자유 침해 등 탄핵 사유를 일일이 재확인하면서 탄핵 심판은 헌법의 위배를 다루는 것으로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책임이 있다 없다는 이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각하 주장 이유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골든타임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네.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이 과장되고 왜곡된 언론 보도로 시민들이 분노하면서 이번 사태가 비롯된 것이다 주장했습니다. 불순한 정치 세력이 개입된 탄핵 심판인 만큼 탄핵 심판은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헌재 출석을 고민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쓴 의견서에서 국회 측 탄핵 소추 사유는 적법하지 않으며 각종 의혹은 사실과 다르고 탄핵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순실 사태로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은 송구하다고 사과했고요. 하지만 최 씨의 그 사익 추구와 관련된 위법 행위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며 올바른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재난 전문가가 아니어서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현장 구조에 방해된다고 판단을 했고 사고 현장 수습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하면서 국회 측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최종 변론 후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내일부터 재판관들은 평의 평결로 이어지는 회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정문 초안이 마련되고 확정 후 최종 선고까지 한 2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관 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투표를 하게 되는데 선고 기일에 투표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력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0일 또는 13일입니다. 한국 사회는 앞으로 2주 정도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헌재의 중대 결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특별검사팀 소식입니다. 수사기한 연장을 승인받지 못했으니까요. 내일 그러니까 2월 28일로 특검 수사의 마지막 날이 되는군요.
네네. 그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 조사 성사 여부가 지금 특검이 탄핵 그 특검이 수사의 어떤 그 중요한 부분 앞에 두고 멈춰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네.
내일을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12월 21일 공식 수사를 시작한 특검. 그동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전직 청와대 수석, 장관 등 이번 사태 관련 의혹과 비리 인사들을 줄줄이 구속을 시켰습니다. 또 수사 마지막 날인 내일도 10여 명에 대한 추가 기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된 특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해서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를 했다며 국정안정을 위해서 특검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핵심 당사자를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수사가 진행됐으니까 특검의 주요 목적과 취지도 달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하군요.
네, 여야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요. 보수와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사이에서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사회시민단체들, 또 야당 정치인들,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황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또 다른 특검 법안 발의의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물론이고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반면에 보수단체와 여당 인사들 특검 연장 불허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불법 편파 망나니 특검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특검은 무산된 대통령 대면 조사에 대한 상황을 오늘 밝혔는데요. 청와대와의 합의 일정이 유출되면서 무산된 대통령 대면 조사. 특검에서는 녹화 또는 녹음으로 기록을 남기겠다고 주장을 했고 대통령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지난 주말에 대면 조사가 무산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귀국한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한국 선수단 소식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금이 환영을 한 거네요.
네. 동계 아시안게임 출전 사상 역대 최고 성적의 금이 환영입니다. 어제 삿포로 현지에서 선수들이 해단식을 가졌는데요. 두 차례로 나눠서 선수들이 귀국을 했고 또 일부 선수들은 삿포로 현지에서 추가 훈련을 한 뒤에 3월 초에 귀국한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목표를 넘어선 좋은 성적의 귀국이기 때문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삿포로로 향할 때 한국 선수단의 목표는 금메달 15개를 따내서 종합 2위에 오르겠다 이것이었는데 오늘 귀국한 선수들의 목에는 금메달 16개, 은 18개, 동 16개, 50개의 메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종합순위 1위인 일본과는 금메달 6개 차고요. 3위 중국과는 12개 차. 한국이 다시 아시아 동계 스포츠 강국임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동계 아시안게임 한국선수단 귀국 소식이었습니다. 도승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통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뉴스에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